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이 새로운 미한일 연합군사훈련에 관해 엄혹한 안보 환경에서 3개국의 조직화된 능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하다는 입장을 25일 밝혔습니다. 기하라 방위상은 이날 강요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새 군사훈련의 시기와 구체적인 내용은 조율 중이라고 밝히고 안보 환경이 엄혹한 가운데 평화와 안정을 위해 세계 나라의 조직화된 능력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기하라 방위상은 새로운 3국 군사훈련에 북한의 반발이 우려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특정 국가나 지역을 상정한 훈련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미군과 한국군 일본 자위대는 조만간 프리덤 엣지 연합훈련을 실시합니다. 그간 미한일 3국은 함정을 동원해 해상훈련을 벌이거나 전투기를 투입해 공중훈련 등을 실시한 적은 있지만 여러 훈련을 묶어서 별도의 명칭까지 붙여 진행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프리덤 엣지라는 이름은 미군과 한국군의 연합연습인 프리덤 실드와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연합연습인 킨 엣지의 이름들을 합한 것입니다. 미한 그리고 미일의 대표적인 연합연습의 명칭에서 한 단어씩 따와서 미한일 안보협력을 상징하는 새로운 훈련을 만들었습니다. 이 훈련은 해상, 수중, 공중과 사이버를 비롯한 다양한 공간에서 연합대응 강화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프리덤 엣지 훈련 실시는 지난 2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신원식 한국 국방장관, 기하라 일본 방위상이 싱가포르 제21차 아시아 안보회의 일명 샹그릴라 대화 현장에서 회담 후 발표한 합의사항입니다. 이런 가운데 프리덤 엣지에 참가하는 미국 항공모함 시오로 루즈벨트함이 지난 22일 부산에 입항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25일 루스벨트함을 방문해 루스벨트 항모의 이번 방한은 지난해 4월 저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의 이행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강력한 확장 억제를 포함한 미국의 철통 같은 대한 방위 공약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윤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핵 선제 사용 가능성을 공언하며 한반도와 영내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합동군 사령관이 24일 전격 해임됐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유리 소돌 합동군 사령관을 해임하고 후임으로 안드리 흐나토우 준장을 임명했다고 텔레그램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아침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 총참모장, 국방장관 등과 함께 요충지 전황점검회의를 열었다고 설명하면서 이 같은 인사조치의 과정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령관을 해임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인사발표가 나오기 직전 국가방위대 소속 정예 군사조직인 아조우연대를 이끄는 보후단 크로데비치 참모장은 병사 수천 명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면서 소돌 합동군사령관을 조사해달라고 우크라이나 국가수사국에 청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이 같은 청원이 사실이라고 현지 매체에 확인했습니다. 소돌 전 사령관은 지난 2월 군 고위직 인사 개편 때 합동군사령관을 맡았습니다. 이스라엘군이 25일 가자지구에 세 차례 공습을 가해 팔레스타인인 최소 24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보건당국자들이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가자시티 내의 학교 두 곳에 두 차례 공습을 가해 최소 1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또한 가자지구 난민 캠프 중에 하나인 샤티 캠프의 한 주택을 공습해 10명이 사망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산 에이테킴스 미사일로 자국이 점령한 크림반도를 공격한 데 대해 미국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러시아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는 24일 린 트레이시 미국 대사를 불러 미국이 러시아를 겨냥해 복합적인 전쟁을 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전쟁 당사자가 됐다고 주장하고 보복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트레이시 대사가 민간인 사망에 유감을 표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세계 극장가에선 미국 영화 인사이드 아웃 2가 흥행입니다. 미국에서 지난 14일 상영을 시작했는데요. 이 영화가 개봉 후 두 번째 주말을 지나면서 영화표만 미국에서 1억 달러를 판매를 기록했는데 애니메이션 영화로는 신기록이고요. 올해 최고의 흥행 영화가 됐습니다. 24일 기준입니다. 인사이드 아웃 2의 미국과 캐나다 지역의 수익을 합하면 3억 5,500만 달러, 전 세계적으로는 7억 2,400만 달러입니다. 이번 주 안으로 누적 티켓 판매액이 1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동안 헐리우드 작가와 배우 조합의 파업이 있었죠. 또 그렇고 이렇다 할 흥행 영화가 나오지 않아서 불황 분위기였던 영화계가 영화 인사이드 아웃 2의 이 실적에 지금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인사이드 아웃 2는 월트 디즈니사가 2015년에 개봉한 인사이드 아웃에 이어서 거의 10년 만에 내놓은 후속작입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라일리라는 이름의 소녀고요. 1편에서는 새 동네로 이사한 꼬마 라일리가 기쁨과 슬픔, 화남, 소심, 까칠함의 그 복잡한 감정 속에서 새로운 곳에서 안정과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을 모험으로, 감정 캐릭터들의 모험으로 담았고요. 지금 사람들을 영화관으로 불러모으고 있는 인사이드 아웃 2는 아이스하키 선수로 고등학교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13살 라일리가 화나고 불안하고 부럽고 당황하거나 따분함 같은 이 사춘기의 감정에 휩싸여서 부모와 갈등하기도 하고 잘 지내던 친구를 부러워하다가 질투해서 사건이 벌어지는데 역시 여러 감정이 충돌하는 가운데 라일리의 행복을 돌려주기 위해서 감정의 캐릭터들이 다시 모험하고 성공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상당히 반응이 뜨겁습니다. 특히 소파에 드러누워서 핸드폰만 들고 있는 세상 모든 것이 귀찮아 보이는 감정 캐릭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따분이라고 이름을 붙인 애누이라는 캐릭터인데요. 아주 현실적이고 인상적이라는 반응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프로그램은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대에 소련의 인류 최초 우주 유영 성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미국 정치 ABC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6월 25일 화요일이고요. 오후 3시 9분이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32도, 구름 조금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6월 26일 수요일 북한, 대체로 맑겠지만 함경북도 청진과 선봉은 오후에 구름 많아지고요. 5mm 안팎의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8도에서 19도, 낮 최고는 21도에서 32도 사이입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18도에서 시작합니다. 신의주와 원산도 18도고요. 함흥의 아침 최저가 16도, 개성 17도, 중강 14도, 청진은 15도입니다. 해산 12도, 낮에는 평양이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도 31도입니다. 함흥과 원산은 32도로 가장 높겠고요. 신의주의 낮 최고 30도, 중강 29도, 해산 26도, 청진의 낮 최고 25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과 서해상 모두 맑습니다. 동해상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m, 먼바다 2m로 오전에 물결이 높겠고요. 서해는 앞바다 물결 0.5에서 1m로 오전에 물결 높습니다. 먼바다 1m까지 예보되어 있습니다. 6월 26일 수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폭로 전문 사이트인 위키리크스의 창립자인 줄리언 어산제 씨가 유죄를 인정하고 석방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초정통파 유대교 학생들의 군 징집을 시작해야 한다고 이스라엘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케냐 경찰이 정부의 증세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대에 실탄을 발사해서 수십 명 사상자가 발생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아주 오랫동안 영국에 수감돼 있던 줄리언 어산지 씨의 곧 석방된다는 소식이네요.
네, 맞습니다.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 창립자인 어산지 씨가 미국 정부와의 합의에 따라서 26일 미국령 사이판에 있는 법원에 나와서 유죄를 인정한 후에 풀려날 예정입니다.
네.
예, 미국 CBS는 법정에서 검찰이 어산지 씨에게 징역 62개월을 구형할 거라고 보도했는데요. 어산지 씨는 이미 영국에서 62개월 동안 수감돼 있었기 때문에 미국 교도소에 가지는 않습니다. 어산지 씨는 사이판 법원에 출두하기 위해서 24일 비행기편으로 영국 런던을 떠났는데요. 어산지 씨를 태운 비행기는 재급유를 위해 태국 방콕에 기착한 후에 사이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가 여러 가지 혐의로 어산지 씨를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그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미국 정부가 2019년에 18가지 죄목으로 어산지 씨를 기소했는데요.
네.
예, 법원 문서에 따르면 어산지 씨는 국가방위 정보를 입수해서 이를 퍼뜨리기 위해 음모를 꾸민 죄목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18개 혐의 가운데 하나만 유죄로 인정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산지 씨는 2010년 당시 미 육군 병사였던 체시 매닝으로부터 미국 정부의 기밀문서 수십만 건을 입수해서 폭로한 혐의로 수배됐습니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영국에서 체포된 어산지 씨의 미국 송환을 추진해 왔습니다.
네. 이 어산지 씨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엇갈리죠?
네, 일각에서는 언론 자유운동의 영웅이라고 평가하는데요. 하지만 미국 안보와 정보원들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악당 취급을 받습니다.
네. 자, 어산지 씨가 미국에 송환돼서 재판을 받으면 아주 그 긴 장기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이 됐었는데요.
네. 미국 정부가 1917년에 제정한 간첩법에 따라서 어산지 씨를 기소했는데요.
네.
예, 어산지 씨 지지자들은 이게 그가 175년형을 받을 수 있음을 뜻한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산지 씨가 송환되지 않으려고 아주 오랫동안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네, 2012년에 영국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 들어가서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4월에 에콰도르가 어산지 씨의 망명을 취소함에 따라서 이 대사관 밖에서 체포됐고요.
네.
예, 이후에 미국으로 송환되지 않으려고 영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까지 법정 공방을 이어왔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가 그동안 어산지 씨를 반드시 송환해서 법정에 세우겠다라고 공언을 했는데 이제 태도를 좀 바꾼 건가요?
네. AFP통신 또 영국 BBC 방송은 어산지 씨에 대한 기소를 취하하라는 국제적인 외교 압력을 언급했습니다.
네.
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4월에 해당 기소를 취하해달라는 호주 정부의 요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속한 민주당 안에서도 많은 진보 성향 인사들이 호주 시민 어산지시를 처벌하는 건 언론인에게 부여된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예, 영국 BBC는 이런 미국 내 움직임이 어떤 면에서 어산지시에 대한 처음 입장을 극적으로 뒤집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어산지시가 곧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사회 반응 어떻습니까?
네, 먼저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의 반응이 눈에 띄는데요. 펜스 전 부통령은 이 양형 협상으로 정의가 유산됐다면서 이는 미국 군인들의 희생과 봉사를 모욕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네, 영국 정부는 논평을 거부했는데요. 현재 법적인 절차가 진행 중이라서 지금 시점에서 이걸 더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위키리크스 폭로가 국제사회에 더 많은 사실과 진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논평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펜스 부통령, 전 부통령은 어산지시하고 미국 정부 사이의 합의를 비난한 거죠.
네, 맞습니다. 반면 유엔은 어산지시 석방을 환영하면서 어산지시 기소가 일련의 인권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어산지 씨와 그의 활동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와는 상관없이 이 사건이 너무 오래 계속됐다는 걸 자신이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어산지 씨가 계속 수감돼서 얻을 게 없다면서 우리는 그를 고국인 호주로 데려오기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앨버니지 호주 총리의 얘기대로라면 어산지 씨가 풀려난 뒤에 호주로 가는 모양이군요.
네, 맞습니다. 어산지 씨에 대한 마지막 재판이 미국령 사이판에서 진행되는 이유가 바로 어산지 씨가 미국 본토가 아닌 호주에서 가까운 법원에 가길 원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사이판은 호주로부터는 대략 3,0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지구촌은 이번에는 이스라엘로 가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초정통파 유대교 학생들도 군이 징집해야 된다라는 판결이 나왔군요.
네, 이스라엘 대법원이 만장일치로 정부가 초정통파 유대교 학생들을 군에 징집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25일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병역을 면제받은 초정통파 남성들이 다니는 학교에 대한 국가 보조금 제공을 중단한 조처도 유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 대법원이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겁니까?
예, 대법원은 판결에서 정부가 잘못된 선택적 집행으로 법치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어려운 전쟁의 한창일 때에 불평등에 대한 부담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은 군 의무 복무제가 있는 나라죠.
네, 대부분의 유대계 이스라엘인들은 법으로 18세부터 남자는 3년, 여성은 2년 동안 군에 복무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체 인구에서 21%를 차지하는 아랍계 시민들은 대부분 이 징병에서 면제됩니다.
네. 그러면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앞으로 어느 정도나 더 징집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AP통신은 한 전문가를 인용해서 징병 대상이 약 6만 6천 명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네.
네. 이스라엘 군 측은 올해 3천 명을 징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인구가 1천만 명 정도인데요.
네.
예, 로이터통신은 이 가운데서 초정통파 유대인은 13%를 차지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 정부가 이 초정통파 유대교 학생들의 군 복무를 면제해줬던 이유가 있죠?
네, 현재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정부는 두 초정통파 정당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당들은 징집 면제가 구성원들을 종교학교에 머물게 하고 자신들의 보수적인 관습에 도전할 수 있는 군대로부터 멀리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로이터 통신은 설명했습니다.
네. 이 네타냐후 총리의 리쿠드당, 이 초정통파 정당 등 몇 개의 정당과 연정을 구성하고 있죠.
네, 그런데 정치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초정통파 정당들이 이 연정에서 핵심 협력자들입니다.
네.
네, 하지만 이들은 현 체제에게서 어떤 변화도 반대하고 있는데요. 만일 이번 대법원의 결정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연정이 무너지고 이는 새 총선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리쿠드당은 25일 성명을 내고 결정을 비난했는데요. 성명은 징병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답은 대법원의 결정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야당은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미국에 와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만났습니다.
네, 두 사람이 24일 2시간 동안 회담했는데요. AFP통신은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인 인질 석방 문제가 논의됐고 블링컨 장관이 레바논에서의 긴장 완화를 이스라엘에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갈란트 장관은 인재석방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 국장도 이날 만났습니다.
네, 자, 블링컨 국무장관이 레바논을 직접 언급한 건 그만큼 현지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죠?
네, 레바논에 근거를 둔 이슬람 시아파 무장조직인 헤즈볼라가 최근에 이스라엘을 자주 공격해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러자 이스라엘은 헤즈볼라를 겨냥한 새로운 전선을 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끝으로 동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케냐로 가겠습니다. 케냐가 지금 아주 극도의 혼란에 빠져 있다고요?
네, 25일 이 케냐 의회로 돌진하던 시위대를 향해서 경찰이 발포해서 현지 시각으로 25일 저녁 6시 기준으로 적어도 5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의회 건물 일부는 화염에 휩싸였고요. 시위대와 경찰이 쫓고 쫓기는 극도의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네, 시위대가 의회를 습격하려고 했던 겁니까?
네, 이날 케냐 의회에서 세금 인상에 관한 법안 표결이 있었는데요.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케냐 사회에서는 이 며칠 전부터 정부의 이 증세 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청년들은 주로 소셜미디어를 이용해서 시위 참여를 독려했고요. 의원들의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날 의회를 습격한 겁니다. 한 시위자는 로이터통신에 모든 의원들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면서 의회를 해산시키고 새 정부를 가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지금 케냐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죠.
네, 케냐도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를 비껴가지 못했습니다. 여기에다가 2년 연속 계속된 가뭄, 또 통화 가치 하락 등으로 케냐 국민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케냐 정부가 세금 인상을 추진하려 했던 거고요.
네, 해당 법안은 무거운 부채 부담을 덜기 위해서 27억 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걷어들이는 걸 목표라고 했습니다.
네.
예,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은 약 2년 전 대선에서 가난한 노동자들을 위한 공약을 내걸어서 승리했는데요.
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 같은 국제대출기관들로부터 정부의 재정적자를 더 줄여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날 시위대는 루토는 가야 한다, 루토가 없으면 모든 게 가능하다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루토 대통령 사임을 촉구했습니다.
네, 그랬던 시위가 유혈 사태로 비화한 거고요.
네, 이날 시위는 수도 나이로비뿐만 아니라 루토 대통령의 고향인 엘도레트, 몸바사 등 곳곳에서 벌어졌는데요.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나이로비 시위는 당초에는 축제 같은 분위기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군중들이 점점 불어나자 경찰이 이들을 해산하기 위해서 최루탄을 쐈고요. 이에 시위대가 돌과 몽둥이 등으로 맞섰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서 실탄을 쏜 겁니까?
네, 시위대 해산에 실패한 경찰은 의회로 돌진하는 시위대를 향해서 발포했고요. 이 과정에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났는데요. 로이터통신은 적어도 5명, AP는 3명, 또 현지 구급대원은 최소한 10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예, 부상자도 많이 나왔는데요. 한 구급대원은 적어도 50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다친 사람이 많아서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혼란을 초래한 그 문제 법안 어떻게 됐습니까?
예, 바깥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의원들은 세 번째 독회를 마치고 표결을 진행했는데요. 야당 의원들은 거부를 외치면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네.
예, 해당 법안은 찬성 195, 반대 106표로 통과됐고요. 의원들은 표결을 마치고 지하 터널을 이용해서 대피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대통령 서명만 남아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루토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서명하면 발효되는데요. 만일 이 법안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시 의회로 보내게 됩니다. 케냐 정부는 이미 빵, 식용유 등에 새로 부과하려던 세금 규액은 철회했는데요. 하지만 이걸로는 시위대 불만을 충족시키지 못한 형국입니다. 여기에 경찰 발포로 사상자까지 나면서 케냐 사회는 큰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장양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미국 소식 어떤 겁니까?
네,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 권리를 뒤집은 판결을 내린 지 2년째를 맞아서 민주당이 선거운동의 핵심 쟁점으로 삼으면서 미 대선에서 다시 낙태 문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공중보건 최고 책임자인 의무총감이 총기 폭력 문제를 공중보건 위기로 격상하자고 제안했고요.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대해서 법원이 또 제동을 걸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 미국의 대통령 선거 관련 뉴스입니다. 민주당이 다시 낙태권 문제에 집중하고 있군요.
네, 바이든 대통령 선거본부가요, 여성의 낙태권 폐기 판결 2주년에 맞춰서 경합주와 그 외 지역에서 50개 이상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2022년 돕스 판결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적인 대법관에 의해 내려졌다는 점을 유권자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한 것인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 선거본부는 낙태권 쟁점이 박빙의 대선 승부에서 민주당 측에 활력을 주게 될 것으로 본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네, 방금 2022년에 돕스 판결이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이 소식 좀 전해드리려면 낙태권 판결부터 좀 정리를 해봐야겠군요.
예, 먼저 1973년에요.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있었습니다. 51년 전인데요.
네.
예, 낙태의 권리가 헌법에 기초한 사생활의 권리인 만큼 보장받아야 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 판결로 3개월 이전에 태아에 대한 낙태가 연방 차원에서 허용되고 있었었죠. 그런데 2022년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돕스 대 잭슨 여성 보건기구 판결에서 판례를 뒤집었습니다. 낙태의 권리에 대한 연방 차원의 헌법적 보호를 폐지한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미 전역에서 낙태가 금지된 건 아니고요. 각 주에서 주 법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부통령도 나서서 뭐 애리조나와 메릴랜드까지 여러 집회에 참석을 했더군요.
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24일 메릴랜드 대학에서 한 연설에서요. 낙태권은 자유를 위한 투쟁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성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자유이고 정부가 여성에게 뭘 하라고 지시하지 않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23일 MSNBC 방송의 모닝조에 출연해서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네, 자유에 관한 발언이었는데 해리스 부통령이 또 다른 얘기도 했네요.
네, 해리스 부통령은 낙태를 금지할 경우 부인과 병원이 줄어서 여성들의 건강관리에도 위협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아, 자신도 자궁경부암, 유방암 검진을 받으러 부인과에 갔었다면서 이 부인과 병원은 낙태 외에 다른 치료도 하기 때문에 낙태가 금지될 경우 다른 치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낙태가 금지된 주에서는 부인과 병원이 문을 닫고 있다면서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가 줄어들 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낙태 문제를 언급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트럼프 전 대통령 얘기가 나오죠.
예,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는커녕 부인하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대신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공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낙태권 관련 행사에 대통령 부인 질 바이든 여사도 등장을 했다고요?
예, 질 바이든 여사가 23일 피츠버그 유세에서요. 켄터키주 출신의 듀발이라는 여성과 함께 등장해서 돕스 네. 판결을 비난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를 무시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몸이 위험에 처하거나 우리 딸들의 미래가 위태로워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우리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네, 방금 이름이 나온 그 듀발이라는 여성이 바이든 대통령의 그 선거 광고에도 등장하는 그 사람인가요?
예, 두발이라는 22살의 여성인데요. 켄터키주 출신입니다. 이 켄터키주는 돕스 판결에 따라서 낙태를 거의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했습니다. 아,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낙태를 금한 건데요.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에 대한 예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발 씨가 계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임신했던 여성입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낙태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돕스 판결이 의미가 있다면서도 이 종교계의 우파 지지자들이 추구하는 전면 낙태 금지 법안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이 문제가 이 주정부에 맡겨져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어떤 인터뷰에서는요, 이 낙태를 전국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된다면 서명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었죠.
네.
아, 다만 먹는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접근성에 대해서는 자신의 입장을 자세히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낙태 문제는 연방정부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각 주에서 법률로 제정해서 해결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일 유세에서요. 자신의 행정부가 돕스 판결과 관련해 놀라운 일을 했다고 말하면서도 현재 이 문제를 더 압박하는데 정치적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아, 모든 유권자는 마음을 다해 옳은 일을 해야 하지만 우리도 당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달 초에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요. 일부 주에서는 낙태 권리를 옹호하고 다른 주에서는 이를 제한하는 방식이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 실제로 2022년에 돕스 판결이 나온 이후에 미국에서 아주 상당한 변화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 낙태를 강력히 제한하는 법률이 생기는가 하면 그 반대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아, 지난 2년 동안 여러 주에서 수십 개의 낙태 클리닉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 제한적인 법률이 계속 시행되면 그 숫자가 계속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14개 주에서는 매우 포괄적인 금지령이 내려져서 해당 주 안에서는 합법적인 낙태 시술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텍사스 같은 일부 주에서는요. 낙태 시술을 받기 위해서 다른 주로 나가는 여성을 돕는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원정 낙태라는 게 또 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이 낙태권을 옹호하는 민간 연구 단체 구트마허 연구소를 인용해서요. 지난해 1월부터 15개월 동안 미국에서 낙태 시술을 받기 위해서 다른 주로 간 사람이 17만 1,300명이 이른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 구트마허 연구소는 해당 기간 미국 내 낙태 시술이 100만 건에 달했고 이 중에 15% 이상을 원정 낙태로 추정했습니다.
네.
이 수치는 2020년 이후 두 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제한을 하게 되면 실제로 그 시술이 필요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주 광범위하게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예, 구트마허 연구소는 금지 조치로 인해서 여성이 받는 의료 서비스의 질이 저하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접근을 제한당하는 여성은 진단을 받기 위해서 원격 의료에 의존해야 하고
네.
아, 집에서 우편으로 배송된 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 매우 제한적인 법률이 있는 일부 주에서는 임신 합병증이 있는 여성은 위험이 임박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낙태 시술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네. 낙태를 하기 위해서 아주 먼 거리를 이동해야 된다면 사실 그 자체로도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미국 진보 여성 이니셔티브의 사라 에스테 부소장이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요. 돕스 판결과 그에 따른 도미노 효과로 낙태 치료에 접근하는 시간이 전국적으로 3배 늘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낙태 금지로 인해서 여성은 직장을 쉬고 보육시설을 찾아다니면서 저소득층이나 흑인 또는 스페니키 여성이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이번에는 총기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의 공중보건 최고 책임자가 이 총기 폭력을 공중보건 위기라고 선언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공중보건 최고 책임자인 비벡 머시 의무총감이 25일 이같이 발표한 건데요. 머시 의무총감은 AP통신과 전화 인터뷰에서 총기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자동소총을 금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총기 구매 시 보편적 신원조사를 도입하고 무기를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는 사람들을 처벌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네, 그런 건 법률로 또 입법이 되고 제정이 돼야 가능한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총기 규제 조치는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러한 제안 중 어느 것도 시행될 수가 없습니다.
네.
다만 일부 주의회에서 의무총감의 제안 중 일부를 제정하거나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 최근에는 미국에서 이 총기 자살률이 늘어나서 또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네, 비벡 머시 의무총감은 특히 어린이와 젊은이들이 총기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다라고 총기폭력 미국의 공중보건 위기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 보고서를 보면 최근 35세 미만 미국인의 총기 자살률이 크게 늘었습니다. 미국 어린이는 다른 나라 어린이보다 총상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도 합니다. 그래서 머시 의무총감은 총기폭력 연구를 늘리고 의사들이 총기 안전 교육을 장려할 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총기는 미국에서 상당히 논쟁이 되는 문제입니다. 의무총감이 어떤 논거로 총기 폭력이 공중보건 위기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네, 머시 의무총감은요,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총기에 의해 부상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가끔 하고 있다는 지난해 조사 결과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총기 폭력이 문제라는 점에 광범위한 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실제로 미국에서 총기로 인한 희생자가 끊이질 않고 있죠.
네, FBI는 24일 새 보고서를 통해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격범이 일반인을 표적으로 삼는 사건이 229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 비율로 보면 이전 5년 전보다 89% 더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023년 총격 사건으로 인해서 105명이 숨졌는데요. 아, 이게 최근 몇 년간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예전에 뭐 생각해보면 담배도 미국 사회에서 매우 너그러웠는데 이게 공중보건 문제라고 인식이 되면서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진 거죠.
네, 예전에는 뭐 비행기 안에서도 담배를 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재떨이가 어디에나 있었고
예.
미국 성인의 42% 이상이 담배를 피웠습니다. 뭐 남녀를 불문하고 거의 절반이 흡연자였던 건데요. 아, 머시 의무총감은 반세기 전 흡연과 관련해 조치를 취했던 것처럼 이 문제를 정치 영역이 아닌 공중보건 영역으로 놓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높인 외과의사의 1964년 보고서는 담배 이용을 근절하고 업계에 대한 규제를 촉진한 것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1964년 보고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그 보고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죠?
네, 1964년 1월 11일 당시 미국의 루터 테리 공중보건국장이 흡연이 질병과 사망을 초래하며 정부가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흡연과 관련해서 분수령이 된 순간으로 간주되는데요. 그 후 수십 년 동안 담배값에 경고 라벨이 붙었고요. 담배 광고가 금지되고 정부는 담뱃세를 인상하고 또 사람들이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곳에 제한을 뒀습니다. 그 결과 2022년 성인 흡연율이 11%까지 떨어졌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으로 법원으로 갑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있는데 이게 또 법원에서 제동을 걸었군요.
네, 캔자스주와 미주리주의 연방지방법원이 24일 새로운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의 시행을 가로막았습니다. 두 법원에서 각각 독립적인 명령이 나왔는데요. 캔자스 연방지법의 대니얼 크립트리 판사는 1965년에 제정된 고등교육법은 이번 정책 같은 소득기반 상환계획의 전례없고 급격한 확장을 확실하게 허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주리주 연방지법의 존 로스 판사도 연방교육부가 권한을 초과했다면서 시행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두 판사는 모두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들입니다.
네. 오바마 전 대통령이나 바이든 현 대통령 모두 같은 민주당 소속인데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을 막는 그런 명령을 내린 거죠.
네.
이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이미 연방대법원에 결론이 났던 사안 아닌가요?
네, 이 미 연방대법원이요. 2023년 6월에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차단했었습니다.
그렇죠.
아, 당시 정책은 연간 개인소득 12만 5천 달러, 부부 합해서 25만 달러 미만일 경우에 만 달러까지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고 일부 저소득층의 경우 최대 2만 달러까지 탕감해준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네.
대법원은 행정부 권한을 벗어난 조처라고 판단했었습니다.
네, 그러자 바이든 정부가 행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아, 지난해 8월부터 세이브라고 이름 붙여진 새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새 정책은 세이브 프로그램에 등록한 사람은 80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아, 지난 2월 바이든 행정부는 남은 대출 원금이 12,000달러 이하면서 10년 이상 갚은 사람들에게는 남은 채무를 탕감하는 조치를 발표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캔자스주 그리고 미주리주 연방지법에서 나온 결정은 바이든 행정부의 새 정책에 대한 거, 바이든 행정부의 그러니까 새 정책에 대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 지난 3월 캔자스 등 공화당이 주도하는 11개 주정부가요. 연방교육부가 새로 시행하고 있는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연방 대법원에 의해 이미 금지된 부채 탕감 정책의 또 다른 버전이라면서 중단을 요구하는 소장을 캔자스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아, 다른 7개 주에서도 같은 이유로 미주리주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전체적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법원이 행정부 결정에 또다시 제동을 건 겁니다. 반응 어떻습니까?
네, 원고인 주정부 측은 법원 명령을 환영했습니다. 미주리주 앤드루 베일리 법무장관이 소셜미디어 플랫폼 X에 글을 올렸는데요. 의회는 미국의 노동자들에게 다른 사람의 빚을 5천억 달러씩 떠맡길 수 있는 권한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 쪽 반응 어떻습니까?
네, 백악관은 이번 법원 판결에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학자금 부채 탕감에 맞선 공화당 공직자들을 비난했습니다. 아, 백악관 대변인이 24일 성명을 통해서 이번 판결이 모든 수단을 이용해서 학자금 대출자를 구제하려는 행정부의 노력을 막지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 국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부채를 탕감시켜준다니까 찬성 여론이 높을 것 같죠.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AP통신과 시카고대학 여론조사센터가 11일 관련 조사의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응답자의 30%만이 이번 탕감 정책을 지지했습니다. 반대하는 응답자가 40%로 더 많았는데요. 본인이나 가족이 그 학자금 부채가 있는 경우에도 36%만 찬성했고 채무가 없는 경우는 28%만 지지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지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에서는 연방헌법 외에 각 주가 별개로 보유한 주헌법도 있습니다. 주헌법은 연방헌법보다 더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주헌법의 특징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호 기자입니다.
In the first major statewide vote on abortion since the U.S. Supreme Court overturned Roe v. Wade, voters in Kansas elected on Tuesday to preserve the right to abortion in their state. With nearly all of the vote
지난 2022년 8월 미국 캔자스주에서는 눈길을 끄는 주민투표가 있었습니다. 캔자스주 유권자들은 주헌법을 고쳐 임신 중지권을 폐기할지 묻는 투표에서 반대를 선택했습니다. 미국의 초당적인 독립기구인 정부 간 관계 자문위원회 ACIR은 지난 1989년에 펴낸 연방체제에서의 주헌법이란 책자에서 주헌법과 연방헌법이 함께 미국 안에 있는 정부의 전체적인 틀을 제공하는 조정 문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오리건 주립대학교는 교육자료에서 일반적으로 주헌법은 주정부의 전반적 틀을 세우고 주 영토 안에 설립된 모든 시와 카운티, 타운십 그리고 특별 목적 구역을 포함해 허용되는 지역정부의 형태를 명시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 주헌법은 모든 형태의 주와 지역정부의 재정을 제공하고 주 및 지방세 체제를 수립하며 주법 아래 보호되는 시민 자유의 범위를 지정합니다. ACIR에 따르면 주헌법은 몇몇 면에서 연방헌법과 다릅니다. 주헌법은 연방헌법에서 거의 다루지 않는 문제들을 다뤄야 합니다. 가령 지역정부와 선거, 공공교육 그리고 토지관리에 관한 자세한 조항이 주헌법에 담겨 있습니다. 연방헌법은 권력 분립이라는 연방주의 개념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는 강력한 행정부와 의회의 한 원에서 주들이 동등하게 대표되는 양원제 입법부 그리고 판사 종신제를 채택합니다. 반면에 주헌법은 행정권한을 주의 몇몇 선출직 관리 사이에서 나누고 판사 선출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또 주헌법은 연방헌법과 비교해 수정하거나 변경하기가 더 쉽습니다. 주헌법들은 연방헌법과 다르게 헌법 수정과 변경 과정에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 권리장전이 연방헌법에 있는 권리장전보다 더 자세하다고 ACIR은 설명합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주 헌법의 특징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8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대.
미국과 소련은 우주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독일 과학자들을 영입했습니다. 두 나라 가운데 소련이 먼저 우주 시대를 열었습니다.
소련은 1957년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성공시키면서 우주 시대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미국은 소련이 스푸트니크호를 선보인 지 약 3개월 뒤에 본격적으로 우주 경쟁에 합류했습니다. 미국이 최초로 발사한 이 인공위성은 익스플로어 1호였습니다.
미국과 소련 두 강대국의 우주 경쟁에서 다음 단계 승자도 소련이었습니다. 1961년 4월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이 우주선 보스토크를 타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우주를 비행했습니다.
소련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이 우주를 비행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미국 역시 미국 최초의 우주비행사 앨런 셰퍼드를 우주로 보냈습니다. 앨런 셰퍼드는 1961년 5월 5일 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우주선 프리덤 7, 즉 자유 7호를 타고 지구 대기권에 벗어나는 우주비행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앨런 셰퍼드가 우주에 머물렀던 시간은 겨우 15분 정도였어요. 앨런 셰퍼드는 지구 궤도로 진입하지는 않았습니다. 1962년 미국인 우주비행사 존 글렌이 처음으로 지구 궤도에 진입하는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1965년까지 미국과 소련은 인간이 우주선 밖에서도 생존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소련 우주비행사 알렉세이 레오노프가 인류 최초로 우주복만 입고 우주 공간에 머무는 우주 유영에 성공했습니다.
1965년 3월 18일 소련 우주비행사 알렉세이 레오노프는 우주선 보스호트 2호를 타고 지구 궤도를 비행했습니다. 레오노프는 특수 제작된 줄로 우주선과 우주복을 연결하고 우주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 줄은 우주선 밖에서 숨을 쉴 수 있도록 산소를 공급하는 장치였고 레오노프가 우주선 다른 쪽 끝에서 자유롭게 떠다닐 수 있게 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우주선을 타고 대기권 밖으로 나가서 인간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우주선을 벗어나 무중력 상태의 우주 공간을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레오노프는 약 12분 정도 우주를 유영한 다음 우주선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알렉세이 레오노프는 10분 남짓한 짧은 시간 만에 다시 우주선으로 돌아와야 했던 그때의 결정을 아쉬워했죠. 레오노프는 수많은 인터뷰에서 우주공간에서 경험했던 느낌을 전했습니다. 레오노프는 2014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직 그곳에서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의 대단함과 엄청난 규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심장 박동이 들릴 정도로 조용했고 별들에 둘러싸여 통제 없이 떠다니는 그 순간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라는 말로 우주를 유영했던 그 순간을 표현했습니다.
소련이 인류 최초로 우주 유영에 성공한 지 약 두 달 반이 지나고 이번에는 미국인이 우주에서 우주선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미국의 우주비행사 에드워드 화이트였습니다.
1965년 6월 3일 우주비행사 에드워드 화이트는 제미나이 4호를 타고 우주로 떠났습니다. 화이트는 세 번째 지구 궤도 비행 도중 우주선 밖으로 걸어나와 우주 유영에 성공했습니다. 화이트 역시 산소를 공급하는 줄로 우주복과 우주선을 연결했습니다. 화이트는 가슴에 산소 공급 장치를 달았고 태양광선에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으로 도금한 헬멧을 썼고 손에는 로켓포 모양으로 생긴 장치를 들었습니다. 우주 공간에서 움직임을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장치였습니다. 제미나이 4호의 주 임무는 우주인이 우주 환경에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의 주기나 식사, 스케줄 같은 그 실시간 비행 계획의 진행 과정을 점검하는 일이었습니다. 소련에 이어 미국 최초로 우주 유영에 성공한 우주비행사 에드워드 화이트는 21분 동안 우주를 산책했습니다. 에드워드 화이트 역시 소련의 알렉세이 레오노프처럼 짧은 시간 동안 우주 유영을 마치고 우주선으로 돌아와야 했던 순간을 아쉬워했습니다.
1965년 후반에 미국은 한 우주선이 궤도 내에서 다른 우주선과 아주 가까이 접근하도록 시도했습니다. 이것은 우주선을 서로 연결하거나 결합, 즉 랑레브와 도킹을 위한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인간이 달에 착륙하려면 우선 도킹을 해야 했습니다. 두 명의 우주비행사를 태운 제미나이 우주선이 무인 위성에 가까이 접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도킹하려 했던 목표 위성이 주 로켓에서 분리되면서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미 항공우주국은 포기하지 않고 계획을 계속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제미나이 이름을 단 다음 우주선들을 발사하게 됩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제미나이 계획은 우주비행사를 달에 착륙시킬 아폴로호의 임무를 지원하기 위한 유인 우주비행 계획입니다.
나사는 두 명의 우주비행사가 14일 동안 우주를 비행할 수 있는 우주선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상대방의 모습이 예쁘고 멋있어서 칭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어 표현들 살펴보겠습니다. 존 드라이든과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I'm not sure about this hat.
No, it looks good on you.
I'm not sure about this hat.
이 모자가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어떤 것에 대한 자신이 없을 때 I'm not sure about something 이렇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화에서는 모자가 잘 어울리는지 잘 모르겠다는 표현이었죠. I'm not sure about this hat.
No, it looks good on you.
당신과 잘 어울려요. Looks good on you. 당신에게 잘 어울린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옷을 입었는데 뚱뚱해 보이는지 물어보겠습니다.
Do these jeans make me look fat?
No, that suits you.
Do these jeans make me look fat?
이 청바지가 나를 뚱뚱하게 보이게 만들죠.
No, that suits you.
아닙니다. 당신에게 잘 어울려요.
Mm-hmm.
이번에는 지금 입고 있는 옷이 파티에 괜찮은지 물어보겠습니다.
Is this dress okay for the party?
Well, you're certainly dressed to kill.
Is this dress okay for the party?
이 드레스가 파티에 괜찮을까요?
Well, you're certainly dressed to kill.
끝내주네요. Dress to kill. 드레스로 누군가를 죽인다. 그러니까 죽여주게, 끝내주게 예쁘다.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끝내주게 예쁘다라는 또 다른 표현으로 당신은 100만 달러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You look like $1 million.
Oh, thank you.
You look like $1 million.
당신은 100만 달러처럼 보여요. 여러분에게 100만 달러가 있으면 어떻겠어요? 환상적이겠죠? 정말 멋져 보입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번에는 물려받은 옷이다 라는 표현 대화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I've never seen you wearing that before.
It was a hand-me-down from my brother.
I've never seen you wearing that before.
그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옷입니다.
It was a hand-me-down from my brother.
형에게 물려받은 옷입니다. Hand-me-down, 물려받은 옷 기억하시고요. 이번에는 우연히 같은 색깔의 옷을 모두 입고 나왔을 때 흔히 하는 농담 살펴보겠습니다.
Hey, everybody's wearing black today.
Yeah, I guess we all got the memo.
Hey, everybody's wearing black today.
오늘 모두 검정색 옷을 입었네요.
Yeah, I guess we all got the memo.
네, 우리 모두 메모를 받았나 봐요. Get the memo. 직역하면 메모를 전달받다 이런 뜻인데요. 평소 대화에서도 I didn't get the memo 이렇게 말하면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을 나 혼자 모른다 이런 뜻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이 혼자만 어떤 사실을 모르고 있을 때 I guess you didn't get the memo. 내 생각에 당신만 메모를 못 받았군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화에서는 모두 검정색 옷을 입고 오라는 메모를 받았나 봐요 라는 농담입니다. 메모를 받지 않고서 어떻게 모두 검정색 옷을 입는 우연이 생겼을까 하는 농담인 거죠. I guess we all got the memo. 그럼 끝으로 당신 멋지네요. 여러 가지 표현들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You look like $1 million. It looks good on you. You're certainly dressed to kill.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상대방의 모습을 칭찬할 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세계뉴스 워싱턴 뉴스광장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